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엔이 리비아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기로 한 뒤 미군은 리비아 정부군에 훈련과 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데이비드 로드리게스 미 아프리카 사령관은 어제 리비아 정부군이 수니파 무장 세력 ISIL과 싸울 준비가 돼 있을 때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드리게스 사령관은 다만 리비아에서는 현재 어떤 무장 조직들이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는지 불명확하다며 피하 식별은 전적으로 리비아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리비아 내 ISIL 세력 규모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소수의 미군 병력이 리비아에 파견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ISIL은 지난해 2월 이후 리비아에서 포로와 정치적 반대파, 마술 용의자 등 적어도 49명을 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선거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만나 북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과 대화할 것이며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이와 함께 중국을 압박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이른바 중국의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김 제1위원장을 미치광이라고 비판하면서 강력한 대북 대응을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번 발언에 대해 AP통신은 어떤 형식이든 김 제1위원장과의 면담이 성사되면 미북 관계에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대변인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영국의 데이비 캐머런 총리를 모욕해놓고 김정은과는 대화하고 싶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말이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어제 실시된 켄터키주 경선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와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켄터키주 예비선거 개표 결과 현재 46.8%의 득표율로 샌더스 후보의 2천여 표 차의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들은 아직 어느 후보의 승리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클린턴 후보 측은 이미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동시에 실시된 오리건주 예비선거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85%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에 이어 스즈키 자동차도 연비 측정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스즈키 자동차는 오늘 지난 2010년 이후 일본 내에서 판매된 16개 전 차종 210만 대에 대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연비 측정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스즈키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체 조사 결과 배출가스와 연비 측정 시 국토교통성이 정한 규정 대신 실내 주행시험 결과 등을 자료로 사용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스즈키는 그러나 해외에 판매된 차량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즈키는 또 연비 자체를 위조하는 것과 같은 불법 행위는 없었다며 검증 결과 각 차종의 연비를 수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대표가 미국에서 열리는 위조방지 토론회 참석을 돌연 중단했습니다. 알리바바 측은 어제 성명에서 자사 창업자인 잭마 회장이 이번 토론회에 더 이상 참석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리는 이 토론회에 잭마 회장은 내일 기조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알리바바 측의 이 같은 발표는 국제위조반대연합 측이 최근 알리바바의 회원 자격을 보류한 뒤 나왔습니다. 알리바바는 그동안 위조 상품 거래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최악의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적어도 200여 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스리랑카 적십자사는 오늘 성명에서 계속되는 폭우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해 200여 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는 현재까지 180여 명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13명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번 홍수 피해는 최근 수도 콜롬보를 비롯한 전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벌어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레온 국기를 달고 운항했던 대북 제재 선박들에 대해 시에라레온 정부가 더 이상 자국 선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 한일 세 나라의 대응 훈련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I'm excited by the opportunity to conduct this exercise.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아 지도자 회의에서 전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중국이 북한 핵 개발에 반대하고 대북 제재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에서 1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로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먼저 백악관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핵 문제가 이달 말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조니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들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참여하는 G7 정상회의는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일본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열립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일본은 북한의 행동이 자국의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일 동맹이 동북아 안보의 주춧돌로 주일 미군이 주둔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며 일본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 정권을 더욱 압박해 고립을 심화시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중국과의 효율적인 공조를 거듭 강조하며 북한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와 도발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는 확신을 줄 때까지 대북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내년 1월 백악관을 떠나기 전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 정부의 비핵화 결정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국기를 달고 운항했던 대북 제재 선박들에 대해 시에라리온 정부가 더 이상 자국 선적이 아니라고 VOA에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 한층 강화된 대북 제재 이행 분위기에 따른 조치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인 에버브라이트 88호와 사우스힐 2호는 편의지적, 즉 자국이 아닌 제3국 등록을 통해 시에라리온 선적으로 운항을 해온 선박들입니다. 지난 3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새 대북제재결의 2270호를 통해 이들 두 척의 선박을 포함한 총 27척의 원양해운관리회사 선박의 유엔 회원국 입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시에라리온 선적으로 알려진 이들 두 척의 선박은 그러나 VOA 취재 결과 더 이상 시에라리온 선적을 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라리온 회사부는 지난 4일 에버브라이트 88호와 사우스힐 2호의 상태를 묻는 VOA의 질문에 해당 선박들은 더 이상 시에라리온 선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선박들이 한때 시에라리온 선적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4일을 기준으로 더 이상 자국 해사부에 등록돼 있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해사부는 이번 결정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의 일환인지 북한 원양해운 관리 회사의 자발적인 조치인지 등을 묻는 추가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채택 이후 시에라리온 해사부가 제재 내용과 관련한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인 점을 미뤄볼 때 이번 조치가 시에라리온 정부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실제로 시에라리온 정부는 지난 3월 17일 발령한 주의보에서 북한을 겨냥하는 유럽과 유엔, 미국의 제재 대상이 최근 늘었다면서 시에라리온 선적 선박을 운영하는 소유주와 관리인, 등록처 직원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선박 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에게 제재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원양해운관리회사 선박의 입항 금지와는 별도로 유엔 회원국의 선박 등록 또한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989년 일본에서 건조된 6,900톤급 선박인 에버브라이트 88호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에 등록돼 JH 0호, J스타 등의 이름으로 운항되다가 2014년 6월부터 시에라리온 국기를 달았습니다. 2009년과 2010년 령남 2호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등록된 기록이 남아있는 사우스힐 2호는 2011년부터 약 1년간 시에라리온과 북한 선적을 번갈아 취득한 뒤 2012년부터 줄곧 시에라리온 선적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원양해운관리회사가 언제부터 에버브라이트 88호와 사우스힐 2호를 운영해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유엔안보리 산하 대북제재 1718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2월 자체 보고서에 이들 두 선박을 포함시켰습니다. 선박이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에버브라이트 88호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통과 직후인 3월 4일 제주 북부 해상에서의 항해 모습을 끝으로 현재까지 레이더망에서 사라진 상태며 사우스힐 2호는 지난 1월 중국 창저우의 양쯔강이 마지막 위치였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직후 대부분 자취를 감췄던 원양해운 관리회사 소속 선박들이 최근 들어 운항을 재개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스힐 5호와 천령호, 세보호, 미림 2호, 청천강호를 비롯해 오리온스타호와 퍼스트글림호 등은 최근 한반도 주변 바다는 물론 일본과 중국 앞바다 등에서 지난 며칠 사이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의 해리 해리스 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 한일 세 나라의 대응 훈련을 계속할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 실시될 세 나라의 첫 미사일 경보 훈련보다 그 다음 훈련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17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가 상원 건물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다음 달 실시될 미, 한일 세 나라의 미사일 경보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m excited by the opportunity to conduct this exercise and I look forward to the to learning.
이번 훈련에 흥분돼 있으며 공동 훈련을 하면서 각 나라의 미사일 대응 능력에 대해 배우길 기대한다는 겁니다. 세 나라 국방부는 앞서 다음 달 실시될 세계 최대의 국제 해상 전투 훈련인 환태평양 합동 군사 훈련 기간 중 별도로 하와이 인근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경보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었습니다. 세 나라가 공동으로 미사일 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하지만 이 훈련보다 그 다음 훈련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 세 나라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한 방어 훈련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It's not this exercise that's the most important. It's the next one. Because the next one will hopefully
이번 훈련에서 배운 것들을 다음 훈련에 적용해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세 나라의 공동 작전 능력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차기 훈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세 나라가 6월 이후 다음 훈련에서 직접 미사일 요격 시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날 연설과 문답에서 강력한 미한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하며 세 나라 관계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enefits of our strong trilateral relationship are crystal clear.
세 나라가 북한의 도발과 지역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들에 대해 공동 대응하며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대북 제재와 북한의 개딴스러운 인권 유린에도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자신에게 북한보다 더 위험한 위협은 없다면서 북한 정권이 더 공격적이고 예측하기 힘들며 유엔 결의까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미한일 3국 공조가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이어 이런 삼각 공조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 구상 PSI의 이행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 나라가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확산과 핵무기 개발을 더욱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마스 컨츄리맨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의 첨단 기술이 들어가는 것을 막는 등 PSI 이행을 더욱 강화하기로 주요 회원국들과 합의했다고 밝혔었습니다. PSI엔 현재 105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고 해리스 사령관이 관할하는 미 태평양 사령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사령관은 하지만 미 한일과 PSI 회원국들뿐 아니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검색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이행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해서는 유용성을 언급하면서도 배치 여부에 대한 자신의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미국과 한국 가운데 어느 한쪽의 일방적 결정이 아니라 동맹의 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곤입니다.
북한이 잠수함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정황이 또다시 포착됐습니다. 잠수함에는 위장막을 씌웠고 미사일 발사대 역할을 하는 바지선을 잠수함 근처로 이동시켰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남도 신포항에 정박해 있는 SLBM용 잠수함에 위장막이 덮였습니다. 미국 민간 군사정보업체 올소스 어널리시스의 조셉 버미드즈 선임 분석관이 지난 8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버미드즈 분석관은 17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에 올린 기고문에서 잠수함 갑판 위로 위장막이 걸려있다며 현장에서 진행되는 활동을 감추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이곳에 위장막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해 12월 26일이지만 다른 미사일 기지에선 이미 지난 5년 전부터 관측돼 왔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난달 28일 잠수함 전용 부두에 보였던 선적 컨테이너는 사라졌다면서 해당 컨테이너로 북극성 1호 SLBM을 운반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성사진에는 앞서 SLBM 시험 발사에 사용됐던 수중 바지선이 다시 잠수함 바로 근처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난달 28일 북쪽의 다른 부도에 정박돼 있던 모습과 대조적입니다. 또 과거 시험 발사 때 바지선을 예인하고 잠수함 운항을 보조했던 지원선은 바지선에 바짝 붙어있는데 버미대즈 분석관은 이 같은 변화를 바지선을 수리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특히 바지선 인근에 과거 잠수함 근처에서 포착된 것과 비슷한 길이 9.5m에 폭 1.5m 크기의 대형 선적 컨테이너가 놓여진 점도 특이한 변화로 꼽았습니다. 버미대즈 분석관은 그 밖에 각각 32m와 20m 길이의 모선 두 척이 신포항에 정박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한국이나 일본의 정보 요원들과 특수작전 부대를 침투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던 선박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의 전문 외교관 출신인 리용호 씨가 신임 외무상으로 임명됐습니다. 과거 리용호 씨를 만나봤던 미국 전문가들은 그를 유연하고 실력 있는 인물로 평가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리용호 외무상 기용은 앞으로 미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리용호 외무성 부상이 외무상으로 발탁됐습니다. 강석주 국제비서가 지병으로 물러나면서 리수용 외무상이 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으로 리용호 부상이 외무상으로 북한의 새로운 외교 라인이 개편된 것입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1990년대 초부터 핵 문제를 비롯한 대미 협상에 참여하면서 워싱턴의 많은 정부 당국자, 전문가들과 접촉해왔습니다. 1993년부터 1999년 국무부 소속으로 북핵 협상에 참여했던 조엘 위트 미 존스 홉킨스 대 선임 연구원은 리 외무상을 20년 넘게 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1990년대 북핵 협상장에서 마주한 것은 물론 지난 몇 년 사이에는 트랙2 민간 접촉에서 여러 번 만났다는 것입니다.
A very capable person who knows the issues very well and of course is a very strong
위트 연구원은 리 외무상에 대해서 사안을 잘 아는 매우 실력 있는 사람으로 북한의 이익을 강하게 대변하지만 최소한 말은 통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하지만 그가 다른 북한인들보다 더 유연하다거나 더 합리적이라는 건 아니라며 북한인들은 세계를 보는 자신들만의 관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위트 연구원은 리용호 외무상의 발탁이 앞으로 미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위티 연구원은 리용호 외무상의 임명으로 북한이 미국의 유화 공세를 펼 것이라는 관측도 있겠지만 리 외무상이 발탁된 배경에는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 그가 외무상이 됨으로 해서 임무들이 많아져 미북 핵 협상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을 2012년 뉴욕에서 2014년 평양에서 만났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좀 더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He is fluent in English. He's flexible. has a great sense of humor and wants better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So I think he's.
그레그 전 대사는 리용호는 유연하고 농담도 잘하고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인물이라며 김정은이 리용호를 외무상으로 발탁한 것은 미국과 대결이 아닌 대화를 하고 싶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그 전 대사는 북한이 먼저 미국의 손을 내밀지 그 반대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긍정적인 상황들에 북한이 유연하게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인 정창현 국민대 교수도 북한이 리용호 외무상 임명 이후 제재 국면을 뚫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자회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명성 부상을 할 때에도 2012년에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핵 우산만 보장하면 핵폭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발언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냐라고 하는 것은 뜻이고 좀 파격적인 발언을 많이 했고 그런 발언들을 이렇게 공개, 비공개 회의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일정한 힘이 있고 또 본인 스스로가 대화 노선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도 리 외무상의 임명이 미북 관계에 긍정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용호 전문 외교관이 외무상이 됐습니다. 물론 뭐 김정은의 판단이나 또 이수영 국제비서나 이런 사람들의 결심이 이런 사람의 행동에서 뒤집어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미국통이고 미국과 좀 지식이 있는 리용호가 됐다는 것은 북미 관계에서 뭔가 조금은 가느다란 희망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김광진 연구위원은 리용호 외무상의 발탁을 비롯해서 북한이 7차 당대회를 통해 외교 라인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노동당 전통적으로 당 조직지도부, 선전지도부 중요시 하는 것도 이번에 나타났지만 외무성을 중요시하고 외교 라인을 이제 잘 통용을 해서 앞으로 대외관계를 김정은이 우도하는 대로 풀어가겠다는 그리고 대외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평양 외국어대학 영어학부를 졸업하고 외무성 국제기구국 과장과 부국장, 주영대사를 지낸 리용호는 1990년대부터 대미 외교를 맡아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세계 지도자급 인사들이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특히 따이빙궈 전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은 중국이 북한 핵개발에 반대하고 대북 제재를 지지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따이빙궈 전 중국 국무위원이 한국 서울에서 17일 열린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중국이 그 어떤 나라보다 북한의 핵 개발에 반대하며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이빙궈 전 국무위원은 지난 2008년과 2013년 사이 국무위원을 지내면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책임졌습니다. 따이빙궈 전 국무위원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 없이 아시아의 발전은 없다면서 한반도 안정은 비핵화가 전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엔이 마련한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만 그와 동시에 6자회담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이빙궈 전 위원은 같은 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과 한 회견에서 현재 북중 두 나라 사이에 고위급 대화가 없고 단지 실무선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또 이 회견에서 한반도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길 원하지 않는다며 6자회담에 참석하라고 북한을 설득하는 것을 중국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한국 문제와 관련해 중국 책임론을 강조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중국 측에 중국이 북한을 제어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중국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중국의 국익이 미국, 한국, 일본과 다를 수 있다면서도 북한 핵 개발과 도발 행위가 동북아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부시 전 대통령은 북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수용소에서 빠져나온 탈북자들을 인권이 있는 나라에서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또 남북 통일이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라면서 조만간은 힘들겠지만 북한에서도 종교 자유와 인권 그리고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권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서 깊은 밤중에 예고 없이 물을 방류해 한국의 하류 어민들이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측에 강력한 유감을 나타내고 고의적인 도발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16일 밤 10시 50분과 17일 새벽 1시 두 차례에 걸쳐 임진강 상류 황강댐 물을 초당 400톤가량 무단 방류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임진강 하류인 한국의 파주 일대 어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평소 31m 수준이던 임진강 하류의 한국 쪽 군남댐 수위가 16일 밤 10시쯤 32m를 넘어선 뒤 새벽 1시 40분엔 32.7m까지 높아졌습니다. 평소 초당 90톤 안팎이던 물 유입량도 16일 밤 469톤으로 급증한 뒤 새벽 1시 40분쯤엔 최대량인 535톤까지 증가했습니다. 불과 서너 시간 사이에 물 유입량이 5배가 넘게 늘어난 겁니다. 이에 따라 군남댐은 새벽 1시 10분부터 초당 500여 톤을 방류하기 시작했고 이후 유입량이 계속 줄면서 평소와 비슷한 수위와 방류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파주 일대 임진강 하류 주민들이 어구와 조업 피해를 입었습니다. 파주 어촌계의 경우 장비를 포함해 미화로 수백만 달러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5일과 16일 임진강 상류 북한 지역에 100mm가량의 많은 비가 내려 북한이 댐을 방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사전 통보 없이 물을 방류해 한국 국민들이 피해를 본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이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전에 무단 방류한 것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촉구합니다.
남북한은 지난 2009년 10월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 접촉을 갖고 북한이 댐을 방류할 땐 한국 측에 사전에 통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한국 국민의 재산 피해는 물론이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류 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방류한다면 한국 측에 즉각 통보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황강댐 방류 때 군 통신을 이용해 한국 측에 사전 통보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맞서 군 통신선을 차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빌미로 한국 측에 의도적으로 도발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번 댐 방류가 북한의 수공인지 여부에 대해 무단 방류를 했다고 해서 수공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면서도 확인이 더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이 남북관계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통신선을 차단하고 이를 대남 위협의 수단으로 삼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우기를 앞두고 북한이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단 북한으로서는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자기들과 대화와 교류가 단절되면 결국 손해는 남측이 본다.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되면 그 원망이 정부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정부의 정책을 돌리는 그런 어떤 질에 따랄까 그런 걸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죠.
한편 북한은 한국 측이 군남댐을 완공하기 전인 지난 2009년 9월 당시에도 황강댐 물을 무단 방류해 하류에서 야영하던 관광객 등 6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지금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할지도 모르는 엄중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특강에서 이같이 말하고 지금은 단호하게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당대회에서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이야기했지만 경제적 비전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며 경제적 측면에서 내세울 게 없으니 핵 보유라도 내세워 권력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대화를 하자고 말하는 데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이 수십 년간 해온 자기 주장이며 선전, 선동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남북관계 대화 언급이 미북 평화협상을 노리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노동당 7차 대회 이후 계속되는 북한의 남북 대화 가능성 언급에 대해 비핵화 관련 언급 없이 대화를 말하는 건 모순이며 선전 선동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18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수십 년 동안에 있어왔던 자신들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핵포기와 관련된 여한 언급도 없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선전선동의 일환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민주평통 해외지역회의 특강에 참석한 홍용표 한국통일부 장관 역시 북한이 당대회에서 언급한 남북대화는 진정성이 없다며 먼저 비핵화의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16일 발표한 정부 정당 단체 공동 성명에선 김 제1위원장이 새롭게 제시한 조국 통일 노선에 공감하고 절대적으로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화 공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고유환 교수는 북한의 대화 제의는 7차 당대회에서 모든 정비가 갖춰졌다는 전제가 깔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억지력은 물론 70일 전투 등을 통해 경제 속도도 어느 정도 끌어올렸으며 권력의 제도적 완비도 이룬 만큼 이제 남은 건 대화라는 지적입니다. 고 교수는 결국 북한의 이러한 대화 제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북 평화협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자기들이 핵 개발의 동기를 북미 적대관계에서 찾고 북미 관계가 풀려야 대외관계 확장이라는 부분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완전히 비핵화로 하지 않더라도 비핵화의 초기 단계 정도 양보하고 이제 평화협상을 시작하는 정도라도 되면 이제 시작을 하면서 북미 관계도 개선하고 대외 관계도 풀어보겠다고 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봐야겠죠.
고 교수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전략적 도발의 명분 축적용으로 대화를 제의했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효율성을 위해선 대화를 통한 대외 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역시 북한의 대화 언급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 궁극적으로 미북 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습니다. 양 교수는 남북관계 개선 없인 미북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향후 미북 대화를 통해 돌파해 보려는 의도가 포함돼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과 수브라마니암 자이샹카르 인도 수석 외교차관이 어제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양국 관계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인도 측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속히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이샹카르 차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이샹카르 차관은 윤 장관 예방에 앞서 임성남 외교부 제1 차관과도 만나 한, 인도 두 나라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스페인 전통 예술인 플라멩고 공연단이 사상 처음으로 지난 4월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공연단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방북 소감을 밝혔는데 북한에서 지내던 기간 중 당국의 통제를 받았던 경험, 평양의 현대식 건물과 문화시설에 놀랐던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8명의 스페인 플라멩코 전통예술단이 지난 4월 사상 최초로 북한에서 공연을 펼쳤습니다.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donde hay un sabio que explique lo que quiere decirle.
스페인 공연단은 단체상을 비롯해 금상을 3개나 거머쥐었습니다. 춤꾼으로 이번 공연에 참가한 자비 베나크 가르시아 씨는 17일 미국 언론 매체 바이스와 인터뷰에서 방북 소감을 밝혔습니다. 가르시아 씨는 북한에서 함께 공연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는 친구의 전화를 받고 합류하게 됐다며 처음에는 남한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임을 깨닫고는 아무나 쉽게 갈 수 없는 곳을 방문하는 독특한 기회라고 여겨서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방북 날짜가 다가오는 가운데 뉴스에 북한의 도발 행위가 보도되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자 자신도 처음 방북을 결심했을 때보다는 용기를 잃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세계의 최고의 나라로 인식되고 싶어하기에 외국인 방북단을 최고로 대접해줄 것으로 믿고 예정대로 북한으로 갔다고 말했습니다. 가르시아 씨는 하지만 북한에서 이동하는 데 통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어디서 찍을지, 무엇을 찍을지 안내원이 다 정해줬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모든 일정은 사전에 조직되고 준비된 것이었으며 외국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미 다 준비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르시아 씨는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외국인들의 방문을 일종의 문화적 오염으로 여기는 것 같았다며 북한 측이 매우 조심스러워했다고 전했습니다. 가르시아 씨는 북한에서의 폐막 공연을 가장 인상 깊게 기억했습니다.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참가자들이 모두 이 플라멩코 폐막 공연에 후렴구를 흥얼거렸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플라멩코 예술단의 단장인 토미 라라 씨도 지난 4월 21일 스페인 일간지 엘 문도에 방북 소감을 밝혔습니다. 라라 씨는 공연이 진행된 동평양 대극장에 감명받았다며 30m 길이의 무대에 관람석은 4,000개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동식 무대, 조명, 음향의 수준도 매우 높았다며 북한에 대한 선입견에 정면 충돌하는 경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단으로 이번에 함께 방북한 안토니오 라라 씨도 엘문도에 쇠퇴한 도시, 금간 건물을 예상했는데 실제 평양의 모습은 훨씬 현대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올해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는 스페인 외에도 러시아, 쿠바,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28개 나라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 1982년 김일성 주석의 70회 생일을 계기로 시작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은 경년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요덕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가 다음 주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국제인권행사에 증언합니다. 이 밖에 다른 탈북자들도 국제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 15호 관리소 출신 탈북자 정광일 씨가 다음 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국제인권행사에서 증언합니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이 주관하고 노르웨이 외교부와 노르웨이의 프리트오드 재단 등이 공동 후원하는 오슬로 자유포럼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올해 행사의 연사 가운데 정광일 노채인 대표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시작돼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이 연례 행사에서 탈북자가 연설하는 것은 정 대표가 6번째입니다. 지난해에는 북한에서 사고로 왼팔과 왼다리를 잃은 장애인 탈북자 지성호 씨가 연사로 참석해 북한 인권 참상을 고발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 강철환 씨를 시작으로 2013년에 박상학 씨, 2014년에는 박연미 씨와 이현서 씨 등 탈북자들이 이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정광일 대표는 지난 1998년 북한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2000년에 요덕관리소에 수감됐다가 3년 만에 풀려났고 2003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정 대표는 2013년에 한국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 노체인을 설립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이번 오슬로 자유포럼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정 대표는 지난해 말 워싱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보 유입이 북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예, 옛날에는 꼭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함께 정치를 붙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전화통화를 하는 것 등에 하는 이야기 보면 정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뭐 어떤 때는 북한에서 주문을 받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나도 모르는 드라마의 제목을 보내주면서 그걸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헐리우드에서 나온 영화도 있습니다. 헝거게임이라는 영화라든가.
정 대표 이외 다른 탈북자들도 최근 국제 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라는 제목의 자서전으로 널리 알려진 탈북자 이현서 씨는 지난 10일 뉴질랜드 국회의사당에서 뉴질랜드 국회의원과 참전용사, 각국 외교사절 등을 대상으로 북한의 실상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이 씨는 또 지난 3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에서 열린 탈북 여성들의 목소리, 억압과 회복이라는 행사에서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또 이 씨는 지난 3월 캐나다 상원에서 열린 북한인권 청문회에 참석해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 실태를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In China, so many female refugees are became sex slaves or wives of Chinese men after they were captured.
많은 여성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체포되면 성노예나 중국인 남성의 부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씨는 지난 15일 미국의 유력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폐기하고 탈북자들이 제3국으로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런던에 정착한 탈북자 박지연 씨가 탈북 과정을 생생하게 증언하면서 북한의 인권유린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월 영국의회 초당적 모임인 북한그룹이 북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개최한 회의에서 북한 내 가부장적 문화의 폐해를 폭로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대북인권단체인 유럽북한인권협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씨는 지난 4월 초 스웨덴의 인권단체 시민의 권리 옹호자들이 주최한 국제인권행사에 이현서 씨와 함께 초청돼 다른 나라 인권운동가들에게 북한의 인권 실태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박 씨는 이 밖에 유럽 각지에서 열리는 행사에도 참석해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리고 국제적인 관심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최근 B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유럽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맨체스터 대학교에 다녀왔는데 그렇게 관심이 높고 대학생분들이 우리가 너무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앞으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도와주려면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 이렇게 하고 앞으로 또 북한에 대한 행사를 자주 만들어서 대학생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알릴 것을 저희한테 강조를 했고 예, 너무 예, 감사하죠.
박 씨는 이달 초 영국 매체 뉴월드와의 인터뷰에서 외부 세계의 지식과 정보를 북한에 들여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권 변호사가 돼서 북한 주민들에게 인권과 자유, 행복에 대해 가르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지난 일요일 서울 양천구에서는 탈북민과 다문화 가정을 비롯한 구민들이 함께 목동의 걷고 싶은 거리를 걸으며 나눔을 실천하는 걷고 즐기고 나누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걷고 즐기고 나누고 힘찬 걸음으로 재능 기부하는 나눔과 함께하는 희망의 걸음 축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난 일요일 아침 서울 양천공원 양천 구민들이 함께 양천구 목동에 걷고 싶은 거리 총 5km 구간을 걸으며 중간중간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을 관람하는 희망의 한 걸음 축제 걷고 즐기고 나누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제23회 양천 구민의 날을 기념해 마련됐는데요. 이번 행사가 더 특별한 건 한국에서 양천구에 정착한 탈북민 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주민들이 함께 참여했고 주민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부와 나눔으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양천구청 문화체육과 오수곤 과장입니다.
제23회 구민문화를 맞이하여 구민과 함께 목동 중심축 둘레길을 걸으며 변화한 양천의 거리를 직접 보고 미래의 양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된 행사입니다. 다문화 가정이나 북한의 이탈 주민들도 다 같이 참여하여서 풍성한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걷기에 앞서 참가자들은 휴대폰에 워크온 앱을 다운받았습니다. 워크온은 설치하면 자동으로 걸음수가 확인돼 참가자들이 몇 걸음을 걸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행사 참가자들이 5km 구간을 완주하면 1인당 1,000원의 금액이 지역의 기업 및 병원 등의 후원으로 적립됩니다. 한 걸음당 1원 정도가 적립되는 건데요. 기부금은 앞으로 양천사랑복지재단의 복지사업을 통해 양천구 지역 내 소외계층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참여자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부금으로 적립되어 소외된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고 걷기 코스 중간중간에 재능 기부를 통한 문화 공연도 함께하여 걷고 즐기고 나누는 세 가지 기쁨과 행복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걷고 즐기고 나누고 양천구민환을 기념 희망의 한걸음 축제 첫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오!
양천공원을 출발해 파리공원을 돌아 다시 출발 지점으로 주민들이 함께 걸으니 발걸음이 더 가볍습니다.
또 건강에도 좋고 또 이렇게 참여하는 게 내 기분이 좋고 네, 아주 좋습니다. 낯설은 것이 없어요. 그냥 뭐 다가가서 또 친절하게 또 같이 얘기도 나누고 서로 또 이렇게 걷기도 하고
기부 희망을 주제로 해서 캠페인 하는 거예요. TV에서만 그 연기하는 북한 이탈민들 봤는데 실제로 보면 새로울 것 같아요.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나와서 걷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항상 잘 걷던 길이지만 그래도 구민들하고 같이 걷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아까 그러더라고요. 여지껏 양천 구민으로서 어떤 소속감 같은 거 못 느꼈는데 오늘 이렇게 걸어본 걷고 아들도 지금 걷고 있거든요.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좀 터부시 되던 분들을 함께 얼굴 보면서 소통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 평상시에 사실 저희들이 접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같이 축제의 장에서 같이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좋고요.
걸으며 즐기는 공연이 흥을 돋워주는데요. 걷는 중간중간 오카리나와 기타 공연, 벨리댄스 등 지역민들의 재능 나눔을 통한 다양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공기도 좀 좋고요. 기분도 좀 맑아지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같이 단체로 행사를 하니까 좀 의미도 좀 뜻깊은 것 같고 좋아요. 일단 아이들한테 좀 많이 쓰였으면 좋겠고요. 두루두루 좋은 곳에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사도 있지만 여러 가지 교육활동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도 주민들과 함께 걸었는데요.
날씨도 참 좋고요. 그리고 또 양천구에 오늘이 생일인데 그 축하해주기 위해서 또 나눔을 또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저 즐겁게 또 가족과 함께 즐기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민들을 보니까 보기도 좋습니다.
양천구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165명의 탈북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탈북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탈북민들이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걷기 대회나 물품 기부 같은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천구가 이게 탈북 주민들이 많이 사는 동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탈북 주민들이 우리 양천구의 다른 주민들하고 좀 같이 통합하고 어울리고 함께하는 그런 또 좋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복지사각지대 있는 분들을 어떻게 우리 양천구의 주민들이 좀 함께 나누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을까? 많은 주민들이 좀 함께하고 싶어하고요. 이런 기부 행사에 또 나눔 행사에 함께해 주신 주민들이 고맙죠.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반도 전역에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왔다고 하죠. 5월 중순인데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랐다고요. 오늘은 날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 경상북도 경산의 낮 기온이 32.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의성이 32.2도, 상주도 31.9도. 5월 중순인데요. 이 지형적 특성상 여름 기온이 높은 대구, 경북 지역, 거의 전 지역에 한여름 땡볕 같은 날씨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서울도 오늘 낮 기온이 뭐 29도, 30도 가까이 올라서 덥다는 소리가 절로 나왔었는데요. 오후 들어서 남쪽 기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는지 뉴스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난 뒤에 아 서울과 경기 지역은 그나마 좀 견딜만한 더위였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아 북한의 접경 지역과 가까운 경기도 군포도 낮 최고 기온이 30.9도까지 올라갔고요. 수원이 30.3도, 동두 전도 30.7도, 뭐 한국 전역 대부분 지역이 평년보다 한 4도에서 8도까지 무더운 5월의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북한 지역 날씨도 보니까 한국과 비슷하던데요. 한반도 전역이 그런 상황인가 보죠?
네네. 동해상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지금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만들어지고 있답니다. 청진, 옹기, 풍산, 삼지연, 뭐 함경북도와 양강도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뭐 한국과 한 1, 2도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뿐 뭐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차이가 있다면 지금 한국에서는 뜨거운 날씨에 자외선이 아주 높고요. 오존 농도가 높아서 경기도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외출주의보가 이틀째 계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가 강한 햇볕에 분해되면서 만들어진 오염물질이 오존인데 이 오존이 높을 때 오랜 시간 바깥에 있으면 눈과 호흡기 등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안내 방송이 지금 연이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때이른 무더위 한동안 계속될 거라죠?
네, 그렇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 오늘보다 좀 더 올라서 31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남쪽 지역 같은 경우 더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런 고온 현상이 계속된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북한은 한국보다는 어떤 공기 상태가 훨씬 좋겠지만 자외선 같은 경우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외선의 오존, 미세먼지까지 지금 바깥 활동에 제약을 주는 그런 주의사항이 많아진 한국의 여름 같은 봄 날씨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내일은 더운 날씨 알아봤고요. 세계 최고 권위의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 씨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얘기도 좀 들려주시죠.
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이 한국의 대표 대형 서점인 교보문고와 온라인 서점인 예스24에서 팔려나간 이 한강 씨의 소설 채식주의자 책이 11,200여 권이었습니다.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도 한 3,500여 부가 한꺼번에 팔렸고요. 오늘은 뭐 서점 매장에 이 책이 없어서 팔지 못하거나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채식주의자가 맨부커상 수상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하루 반나절 만에 일어난 현상인데요.
네.
하루 전에 비해서 200배 가까이 책 판매량이 치솟을 만큼 대단한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 이 채식주의자 책뿐만 아니라 한강 씨의 다른 소설과 뭐 다른 책들도 아주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는 인기책 대열에 올라 있는데요. 온라인 서점 예스24가 한강 씨의 이 책이 1분당 9.6권, 뭐 1분당 10권 정도가 팔린 셈이다. 최근 15년간 가장 빠르게 팔린 책에 올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단한 기록이네요. 출판사가 인쇄기를 부지런히 돌려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된 것이 2007년도였습니다. 그동안은 뭐 거의 재고를 팔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맨부커상 수상 후보에 오르면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최종 수상작이 되면서 노벨 문학상의 버금가는 한국의 이 소설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읽어보겠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3월부터 그제까지 판매량이 한 2만 권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부커상 후보에 올랐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 두 달 동안 2만 권이 팔렸는데 하루 반나절 만에 그 두 배 가까운 4만 권이 팔린 겁니다. 밀려드는 주문량에 출판사가 한 5만 부를 추가 인쇄 시작했다고 하고요. 빨라도 한 이틀 정도는 더 지나야 손에 쥘 수 있다는 이 책 때문에 지금 전자책, 채식주의자를 서둘러 구입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이책이 없으면 전자책을 선택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재미난 것은요, 지난 2년간 이 전자책 판매량이 한 1,040권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네.
하루 반나절 만에 2년간 팔았던 책보다 더 많은 1,400권이 팔려나갔다는 겁니다. 이 종이책이 나오기 전까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 전자책 판매량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지금 한국 서점가는 소설가 한강 씨의 작품을 모두 모아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그 작가전이 열리고 있고요. 다양한 뭐 독자 행사를 열어서 맨부커상 수상한 것도 축하하고 또 모처럼 만에 일어난 이 서점과 출판가의 활기를 살려낼 방안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네. 참 대단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네요.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가습기 살균제 이야기입니다. 이 생활 속 화학 제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문제가 되는 상품들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데 이 내용도 좀 자세히 들어보죠.
한국환경부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 시장에서 유통된 생활화학 제품 330여 개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금지 물질을 사용한 7개의 제품이 적발돼서 시장에서 퇴출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이 문제의 그 화학 제품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됐던 그 폴리헥사메틸렌 구아니딘이 함유한 그런 신발 탈취제도 있었고요.
네.
가죽을 닦는 가죽 세정제, 탈취제, 문신용 염료 등 이 한국에서 생산되거나 또 수입해서 판매되고 있는 7개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이 더 이상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내려진 것이고요. 또 살펴보니까 문제 제품 중에 한국이 그 인증한 국가가 인증했다는 국가 통합 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도 있어서 한국 정부의 유해 화학 물질에 대한 관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불신이 더해진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해를 입은 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아니었다면 모른 채 계속 사용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제품들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세균을 없애준다니까 또 좋지 않은 냄새를 없애준다니까 단순히 깨끗하다, 좋다,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용했던 소비자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품의 성분 표시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비자들의 어떤 그 욕구가 이러니까 환경부도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15,000여 개 상품에 대해서 제품 성분 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을 했는데요. 이 점검을 통해서 다시 60여 개 위반 제품이 적발돼서 제품 표시 제대로 하라고 개선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이 한국 가정에서 대중적으로 쓰이고 있는 특정 섬유 탈취제가 있습니다. 뭐 페브리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네.
이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도대체 이건 괜찮은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었는데 이 환경부가 직접 성분과 함량을 공개하면서 안전도 확인을 위해서 추가 시험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모두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중국이 지난 2014년부터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시설을 조성하면서 최근 역내 국가들 간의 긴장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동중국해 일대에 둘러싸고 일본과도 오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의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